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과 성품과 열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한량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는 전체가 여러분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는 전체가 몇 장입니까?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근데 이 16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생활적인 내용 그리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교리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자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먼저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생활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할 때는 앞에 있는 말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우리 로마서 앞부분에서 배웠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오직 의로워질 수 있는 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곧 뭐예요?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한 그 모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생활적인 내용 그리고 실천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제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것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우리의 몸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냐?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도 다 따지고 보면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 의미가 더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요. 자,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나 결국은 이게 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지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합당하게 드려야 하는 참 제사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물론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진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긍정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앞에 있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기는 살지만 엄격히 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이런 것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이상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군 줄 아십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갔어요. 이 세상 흐름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또 요새는 외모 지상주의까지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들입니다. 돈이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외모가 제일이야.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이쁜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 지상주의로 흐르는 거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겉모양만 보게 만듭니다. 또 그게 정신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도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선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선도해 나가고 또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절 그 앞부분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저 안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속이 늘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까닭 잘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육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에게는 죄의 습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까닭 잘못하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늘 변화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비슷한 말씀이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 잠깐만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 예. 제가 사제라. 아, 아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이제 정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역시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옛사람은 자꾸만 벗어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늘 우리가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참 잘 아는 내용인데 이대로 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늘 정말 참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우리 수요일날 교회 오신 분들은 최정호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압니다. 마음은 곧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과 반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 생각인데도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있고 늘 새사람을 우리가 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비결은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이 비결 말고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내 생각보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훨씬 더 강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면 내 생각을 그 성령께서 누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바른 삶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 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받는 길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생각은 있는데 그게 잘 따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함이 내 생각을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도 정말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성경도 여러분 매일매일 집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은 꼭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쉽게 범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여러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삶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잘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느냐? 언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돈밖에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 일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뭐 그냥 괜찮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성공은 그는 참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영국의 보좌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되면 뭐합니까? 거기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예, 또 그런 삶을 살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 그때 그 심정.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다가 이제 죽을 날이 됐어요.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떻겠어요? 후회가 있겠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틀림없이 후회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비록 내가 큰 출세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삶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한 삶 다 마치고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 어리석은 삶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인생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시려고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그 중요한 교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참 구원해 주시고 또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그 자비하심에 보답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들려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웠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